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5월의 첫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과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고백하는 가사를 통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조선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웁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있어요. 또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여러모로 감사를 전하는 5월입니다. 남조선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북조선에 계신 내 맘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돌봄으로 또 그 가르침으로 어른으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받았던 사랑을 어린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실 내 맘 찬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는 또 감사가 넘치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북조선에서는 11월 16일이 어머니 날이죠?
네, 맞아요. 남조선과 다르게 11월에 어머니의 날이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북조선에서는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북조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찾아보니까 남조선에서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기념할 필요를 느껴서 어버이 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어머니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는 북조선의 모든 아버지들의 희생도 기념하고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지아 자매님,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가족이 되었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딸과 어머니가 아니면 며느리와 어머니겠죠?
오, 맞아요.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또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나누고 싶은데요. 찬송가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그 상황이 잘 담겨 있어요. 지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랜 갈등을 겪어온 곳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큰 비극이 닥쳐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룻기 1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하자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의 두 아들도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 후에 두 아들도 죽었으므로 그 여인은 두 자부와 함께 홀로 남았더라. 남편을 잃고 그나마 함께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네요. 너무 절망적이었겠어요.
나오미는 모든 희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이주해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떠났을 때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두 아들이 죽고 남은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딸들아, 너희는 어머니를 떠나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르네요. 혼자의 삶도 너무 막막했을 텐데 며느리들을 생각해주는 나오미 같아요. 요즘 이야기로 말하면 따뜻한 어머니셨네요.
그쵸. 그런데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를 끌어안고 결국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을 하는데요. 룻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루세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이때는 마침 보리 추수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두 여인은 생계를 위한 길을 찾아야 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삭 줍기 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었네요.
맞아요. 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섭니다.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밭은 바로 보아스라는 부유한 사람이 소유한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연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신실한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는 룻을 보호하고 그녀가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피할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내 종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목이 마르면 그들이 또온 물을 마시라.
이어서 10절에 룻은 감동하여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는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을 들었노라. 내가 부모와 고향을 떠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알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저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기업무를 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무를 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업무를 짜가 무엇이냐면 가문의 땅과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가족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가족의 기업을 물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여겼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어쩜 이런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고난 뒤에 축복이었네요.
참 감사하죠. 나오미와 룻에게만 일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아스가 아주 멋진 말로 룻에게 대답했는데요. 룻기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지하자매님 룻기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단순한 모압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지하자매님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자주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쓴 약을 먹고 나면 달달한 사탕 같은 것을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쓴 약 뒤에 달달한 사탕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언제 느끼냐면 너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은혜만 남는 때가 많았거든요. 당장 처해 있는 상황에 눈이 가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멀리 지나고 나서 뒤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조선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의 가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처한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룻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우리 내 맘 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들으며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시선이라는 남조선의 찬양을 함께 나누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성월 형제님께서 요즘 이렇게 마음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구절, 아니면 뭐 은혜 받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전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아론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송아지 지어가는 과정. 참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비웃고 저들이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보는 틀 안에만 가둬놓고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내가 그 우상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은혜를 받은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자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릴 때가 참 많은데 잘 이겨내야 되겠죠. 네, 네. 믿고 받아들이는 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죠.
지난주 공부는 그 전주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는 교리에 대한 반론들, 즉 잘못된 주장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거의 반론들만 살펴본 것 같은데 네. 그랬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그의 육체는 성령의 본질로부터 산출되었고, 그렇다면 그의 육체는 진짜 피조물,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에서 으로란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과 같은 동력의 원인, 생성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님께는 두 본성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께는 두 본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참된 인성은 없는 거다. 인간은 아니다. 라는 반론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부와 성령은 두 본성이 없으시지만 성자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반론은 성부와 성령의 경우, 그러니까 두 본성이 없다는 특별한 경우를 전제로 하나님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앞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뭐 강아지에 대한 그런 이해들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주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성자는 하나님 아니시냐? 저 그런데 거기다가 그 신성에다가 인성을 덧붙여? 이거 말이 안 된다. 인성은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부족한 무엇이 있으셔서 완전하게 할 목적으로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야 하는데, 성자께서는 인성을 취하시는 이것이 덧붙인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결합, 즉 연합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지 않느냐. 인간의 본성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취하셨다는 거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도 인간이 나아가서 된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자신과 연합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되시냐. 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인성을 거부한다면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변화되신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된 본성, 즉 인간이겠죠.
네.
그 본성과 연합되신 것은 더욱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존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 세상에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과 권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확실하다.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둘은 알겠는데 이 본성들은 한 위격을 이루고 있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둘이냐, 뭐 이렇게 그 문제를 살펴봤어요. 36문의 두 번째 주제였죠.
네, 맞습니다. 말시온과 같은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 그러니까 한 인격이어야 하고 한 인격이십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공로와 효능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것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온전한 두 인격을 구성하는 두 가지 것들이 속에 있는 자에게는 두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는 온전한 두 인격을 구성하는 두 본성이 있다. 말씀과 육체와 영혼. 자, 그러니 그리스도께는 두 인격이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반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먼저 인격이란 개별적이면서도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다른 것에 의해 지탱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것의 일부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 즉 신성이 취하신 인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탱되니까 인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말씀에 의해 취해졌으니 그리스도 인성은 하나의 인격이 아닌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인격은 다른 것의 일부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인성은 중보자의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인격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에 속하는 것 또는
그렇죠.
그것의 일부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님과 사람은 두 인격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아니냐. 네, 그럼 그리스도에게는 두 인격이 있겠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없이 별도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두 인격이겠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상태이니 그분의 경우는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6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는 유익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두 가지 이 36문의 작은 주제들을 살펴봤죠. 먼저는 그리스도께는 두 본성이 있다. 본성, 신성과 인성. 하지만 그 두 본성은 두 위격이 아니라 혹은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위격 혹은 한 인격이다. 자, 여기 본성과 인격을 구별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본성, 이 연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대체 그게 네.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 그래서 그걸 이 연합의 본질이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의 내린 게 칼케톤 신조예요. 초대교회사 속에 나오는 중요한 네 가지 공의회 중에 네 가지 공의회 중에 네 번째 공의회였던 그때 이제 발표했던 선포했던 신조인데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그의 잉태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두 본성들이 혼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나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도록 그리스도의 단일 위격 속에 존재하도록 된 것이다 입니다.
네. 뭐 한 번에 다 기억을 할 수도 없고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또 한 번에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조금씩 살펴볼 거니까. 자,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의 연합,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결합이 아닌 연합이 된 이것은 서로 다른 두 본성들이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본성, 두 본성이 연합된 거잖아요. 이 각 본성의 본질적인 속성들, 그러니까 신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완전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연합을 위격적 연합 또는 인격적 연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연합의 특성, 연합 때문에 그 구별된 본성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시기도 한 거군요.
그렇죠. 아주 사무엘 형제님께서 잘 이해하셨어요. 자,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초록색인가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파란색은 노란색과 만나서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오. 사라졌죠. 파란색 네네네. 사라졌잖아요. 노란색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얘네들 네. 사라지고 새로운 색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전히 한 인격이지만 두 본성. 신은 신으로서 사라지지 않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신성과 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성경에 나와요. 볼까요?
네.
먼저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말해요. 인간하고 연합이 되었으니 그러면 약간 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상태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골로새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것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신으로서의 완전함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본성 중에 또 다른 본성인 사람,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뭐 신하고 섞였으니, 연합이 됐으니 뭔가 신 같은 인간인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히브리서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을 한 것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 그것을 칼케톤 신조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36문의 주제가 있어요. 마지막 주제인데 이거죠.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뭐였느냐? 도대체 이런 연합의 필수적인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보자가 참 사람으로서 완전히 의로우셔야 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두 본성의 한 인격의 연합, 이거 왜 이렇게만 해야만 되느냐.
네.
사실 이것에 대한 답들은 한참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요리문답 16문과 17문에서죠. 질문과 답들을 읽은 뒤 간단히 정리하고 37문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16문의 질문은 이거예요. 16문.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은요?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17문의 질문은 이거예요. 제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은요?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의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왜 이런 연합이 필요한 거지 도대체? 그건 요리문답 16문하고 17문을 이제 합쳐놓으면 돼요. 이거예요. 그가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상실한 그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두 본성들이 말씀의 위격 속에서 서로 만나서 합치되지 않는다면,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문 마쳤습니다. 네 가지 작은 주제들도 쭉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나시고 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3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37문 질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이 땅에 사셨던 기간 내내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그가 몸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짐을 지셨으니 이는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37문의 내용을 일단 대강 한번 살펴보죠. 큰 그림으로. 사무령제님.
네.
사도신경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네. 첫째.
네.
저기 첫째는? 네. 네, 뭐예요?
성부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죠.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네. 그중 지금까지 우리는 둘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을 조목으로 나누면 모두 12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가 이 세 부분 중에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조목으로 봤을 때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부터 둘째 부분인데 우리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여기 이 세 번째 조목까지 했죠. 지난주 이제.
네.
이제부터는 여전히 이제 세 부분 중에 둘째 부분이고 조목으로 보면 네 번째 조목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 공부해온 것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격, 인격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은 중보자의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형제님,
네.
직분이 뭐죠?
뭐 간단하게 목사, 집사, 장로처럼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나 직책 아닌가요? 뭐 일종의 기능 같은 것들로 구별된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을 그리스도께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해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분의 직분은 낮아지셨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은 사도행전 이 네 번째 조목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 중 첫 번째 사항이구나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입니다.
네, 뭐 이 조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이제 순환이 그분의 잉태와 출생 직후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왜 이러한 고난이 중보자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걸까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말하지? 왜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뭐 다른 이유로는 실제로 그의 전 생애가 고난과 궁핍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러한 고난의 역사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그분에게서 그렇게 성취되었어 라고 확증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은 그가 성부께 드리신 낮아지심과 복종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하죠. 뭐 자 아무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작은 주제들로 나누면 37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첫째, 고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혹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가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인가? 셋째, 그의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넷째, 그의 고난의 최종적인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네, 이 중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용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건 뭘까요? 사무령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고난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 혹은 그의 낮아지심 전체의 순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출생의 순간부터 그의 죽으심의 순간까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육체와 영혼으로 당하신 모든 비참, 연약함, 괴로움, 고통, 치욕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반론하고 죽일 계획을 짜고 그러지 않나요? 멸시를 받으셨죠.
네.
아, 고난 당하셨다. 그거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때요?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분이 낮아지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이후의 모든 일,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당하신 어려움들,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뇌의 주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 의미는 이거죠.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즉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극심한 고통들을 당하신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모습, 그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10절.
네, 말씀들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멘.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때 아, 고난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정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7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가 누리셨을 모든 선한 것들과 더불어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었죠. 하나님으로서.
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그게 뭐겠어요?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되심으로 종이 되셨어요. 주인이 누릴 수 있었던 선한 것, 최고의 행복, 기쁨을 잃어버리셨죠. 고난당하셨죠. 자, 이게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가진 연약함들을 겪어야 되는 고난도 그리스도께 있었던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 요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줄이셨죠.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고 피로도 느끼셨고 슬픔도 당하셨고 괴로움도 당하셨습니다. 뭐 저도 이런 일 겪죠? 사무엘 형제님도.
네, 많이
지금
겪어봤습니다.
배고프신가요?
지금은 네. 아, 살짝 예,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예.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어요. 우리가 배고픈 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인간으로서 본성적인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고난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고프신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본성이 가진 연약함들 이것을 겪으셨다. 아, 이것이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의 두 번째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데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요? 네. 우리와 같아요. 다 같아요. 하지만 네. 죄만 없으세요. 자, 그분이 겪으신 세 번째 고난은 극도의 궁핍함, 가난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뭐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밥통을 빌려서 태어나셨죠.
네.
또 돌아가시고 장사를 치를 때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를 치르셨어요. 굉장히 가난한 부류에 속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은 이겁니다. 온갖 모욕, 비방, 중상, 조롱, 시기, 신성모독, 거부,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서 7절, 이사야 5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다섯 번째 고난은 뭘까요? 그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죠.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신데 감히 마귀 따위에 시험을 받는 자리에 서셨다니 정말 너무나 큰 고난이시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 고난은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는 십자가 모양의 반지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자랑스럽게 다니죠. 사실 그 십자가 처형은 죄인들에게 행해진 처형 중 가장 비참한 거였습니다. 강도와 한물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고난은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뇌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새롭게 시작한 37문을 계속하죠. 사도신경의 고난을 받으사란 무슨 뜻입니까? 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